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오늘 스가랴 4장 말씀 저희가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4장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 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잔이라 하더라. 예, 성령님과 또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좀 더 배우기 위해서 이 스가랴 4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가 이상을 보게 되는데 순금대, 금등대, 순금등대가 보이고 램프 스탠드, 촛대라고도 얘기하겠죠. 그 좌우로 두 개의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등대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는데 등잔마다 일곱 개 관, 즉 심지가 있습니다. 총 49개의 심지가 있게 되는데 49개의 심지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다 켜질 때 무척 밝은 등대입니다. 그렇죠? 그 등대 좌우에 두 개의 감람나무가 있는데 12절부터 보면은 이 두 개의 감람나무가 그 두 개의 감람나무 가지로 이상이 바뀌고 그 가지와 등대 사이에 금관이 있어서 그 감람나무 가지에서 그 금관, 즉 파이프죠. 파이프를 통해 금기름이 흘러서 등대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강 여러분 이게 그림을 그리기가 좀 힘들죠. 어쨌든 등대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로 통해서 금 기름이 그 등대로 흐르는 그런 모습. 그리하여 이 등대가 꺼지지 않고 빛을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뭐 여러분과 제가 화요일 아침에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 성막을 짓게 될 때 우리 등대를 어떻게 짓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이 등대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모세 때 그 말한 것처럼 성막 안에 등대가 나오고 솔로몬 때 성전 안에 또 등대 만드는 일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등대. 근데 이 등대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선 출애굽기 25장에 가서 우리 화요일날 아침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복습을 하죠.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여기에 보면 너는 정금으로, 여기도 금입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금인데,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 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량대로 할지라. 사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봤지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데 그림 그리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도 많이 보신 그런 촛불이죠, 이렇게. 그래서 일곱 개. 요즘도 그 뭐야 주의시 사람들이 그 12월 달 되면은 왜 불 한 개씩 피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냥 읽어갖고는 참 이게 잘 안 들어오는데 사실 그렇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였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셨던지 더 좀 쉽게 해주셨겠죠. 사실 뭐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알아볼 만큼 알아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출애굽기의 그 랭귀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정금 등대가 꼭 나무에서 꽃이 피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여기 꽃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열왕기상 7장에 한번 가보죠. 열왕기상 열왕기상 7장에 가서 보게 되시면 거기서 49절을 읽으면요. 이거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 안에 있는 거죠. 49절을 보면은 네 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대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좌우로 다섯 개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열 개가 있는 모습이 되죠, 또. 여기서는. 근데 그 요한계시록 1장에 가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가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할 때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여긴 또 일곱 금 촛대 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가보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해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면 우선 여기서 우리가 힌트라고 하기보다는 인포메이션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 촛대가 뭘 상징하는가? 우선 크게 교회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이 스가랴 4장에서도 우리가 이 등대를 교회의 모습으로 저희가 보게 되는데, 교회를 상징하고, 그러면 교회를 상징하면은 또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는 거죠. 왜? 교회라는 것이 무슨 빌딩이 아니라 교인들이죠. 믿는 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등대가. 그러나 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지금 이 등대가 불이 다 켜져 있는 이 모습, 천국 현실의 모습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모습이죠. 근데 그게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 교회. 뭐 이거를 그림으로 뭐 하나로 이렇게 그리라 그러면 뭐 도저히 그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항상 그렇듯이 이 한 가지 진리를 이쪽 면에서도 보여주고 저쪽 면에서도 보여주고 해서 전체적인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죠, 그죠? 항상. 그러나 또 예수님이기 때문에 항상 또 우리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빛이죠. 그래서 지금 이 등대가 불이 켜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교회라, 촛대가 교회라고 했으니까, 교회에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구약서부터 이 메시아를, 우리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이 빛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말한 데가 많은데,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또 등대죠.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할 때 봤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셔서 23절 보면은 천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등대라 이 말이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등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등대. 즉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이런 말들이 지금 다 이 구약에서 성전 안에 있는 이 등대, 촛대 이런 것으로 상징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지 또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 즉 예수님의 몸.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는 것의 모델, 즉 뭐 건물을 지면 우리가 청사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청사진이 항상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는데, 거기서 그 하나님의 솜씨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뭐 틀린 소리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이 하나님의 그 솜씨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모든 영광, 그 청사진이 되어서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애트리뷰시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그게 너무나 뚜렷하게 나왔죠.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데, 즉 인간 수준에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것은 물론 피지컬한 육체적인 형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육체적인 형상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이 육체의 형상이 예수님의 지금 가지신 육체의 형상하고 또 같은 거니까. 어쨌든 지금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청사진으로 하여서 성전을 지으시고 계십니다. 왜? 성전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전이 여러분과 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그러니까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이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등대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야죠. 그렇게 지금 그 현실이 이 스가랴가 보고 있는 그 이상의 참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이제 이 등대를 교회로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우선 다시 돌아가서 스가랴에 4장 5절서부터 우리가 읽게 되면 5절서부터 10절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이 등대가 즉 성전이 즉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는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수룹바벨이 나옵니다. 수룹바벨이 누굽니까? 수룹바벨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하죠? 바사왕국한테 망하죠. 바사왕국의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그 바사왕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라.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크게 세 그룹으로 돌아와요. 첫 번째 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두 번째 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이 에스겔. 세 번째가 느헤미야. 이렇게 그래서 뭐 그 세 그룹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거죠. 재건축을 하는 건데. 그 수룹바벨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이 수룹바벨이 데리고 즉 유다 총독인데 그 당시에 이 수룹바벨의 그 의미는 왕 같은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왕 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는데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오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일이 있어요.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으로 여기 스가랴에서 나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은 누가 져요? 왕이 져야 돼요. 왕. 모세도 왕 같은 위치도 되고 모세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모세도 그렇고 이제 성전을 짓는 솔로몬 그 사람도 왕이죠. 왕이 짓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도 왕으로서 그 왕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쨌든 오늘은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니까.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등대를 만드시고 완성시키시는데 이 현실을 스가랴에서는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을 통해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전 짓는 일이 왕의 일이 되는데 왕의 위치에 있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완전 완성하시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전 짓는 일이 즉 이 등대를 완성시키는 일에 여러분과 저도 초대되어 있습니다. 왕이 짓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초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참 성전을 지금 짓고 계시지만 여러분과 저를 초대해서 땅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 뭐 하는 일이에요? 성전 짓는 일이죠. 그 성전 짓는 일에 지금 초대되어 있습니다. 등대를 만드시는데 그 등대 그 자체가 그 만드시는 일에 참여가 되는 참 놀라운 일이 여기에 보여지는데 여러분께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상명령을 이런 수준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등대를 완성하는 일, 성전을 완성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짓는 일이 이 등대를 완성하는 일에 큰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러나 꼭 이루어진다. 사탄과 그 부하들이 등대 완성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래서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신학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로마서 8장 31절 하반부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8장 35절 상반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시편 저자가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이게 웃기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이거든요. 우리 편을 따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 이 말이.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 큰 산의 이 상징은 뭐예요? 세상 왕국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 왕국들 산들이 무너지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을 다 종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일은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학계 2장의 성전 짓는 일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는 지금 이 성전을 짓는 일이 참 보잘것 없는 일 같이 보여져야 되는데, 근데 요즘 교회들은 이게 보잘것 없이 보여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야죠. 그러나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세상에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12명, 고작 12명 데리고 다녔는데 다 도망가고 하나는 팔아먹고 뭐예요? 얼마나 보잘것 없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실패를 한 거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공이 뭐냐?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거는 뭐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지금 유다가 망했죠. 근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어요. 왜? 바벨론의 정복 아래서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와보니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다 무너져 있어요. 이게 세상 눈에는 정말 어떻게 보이겠어요? 소망이 없죠. 세상은 비웃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루어집니다. 왜? 근데 왜 이루어져요? 중요하죠. 스가랴 4장에서 최고로 중요하다고 할 구절이죠. 6절 하반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즉 성령님으로 되느니라. 그러면 지금 요즘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즉 기독교라는 거는 지금 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라는 게 빌딩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제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몸이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아 이거 좀 똑똑한 인간도 와야 되겠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좀 와야죠. 그죠? 교회에. 근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님으로 된다. 근데 성령님이 뭘 가지고? 오직 말씀. 여러분 정말 정말 세상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천장로 교회에 이 뭐 능력 있는 사람도 안 오고 힘 있는 사람도 안 오고 세상에서 볼 때 보잘것없이 보이고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거냐? 그리고 이루어진다는 것도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건가? 또 세상적으로 또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영어로 It's not that bad. 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세상 개념에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뭔가 이거 뭐야 왜 이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 만약에 예천 장로교회에 성령님이 없으시면 그러면 진짜 큰일 난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계신다고 해서 일하신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수준에서 어떻게 된다 이 말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오면 뭐가 될 것 같은 이상한 세상적인 소망을 갖고 자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뭐 사람들이 오는 거를 싫다 뭐 지금 그런 수준도 아니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도 하라 그랬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나 이 성전을 짓는 이 일, 즉 교회를 짓는 이 일에 너무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세상이 비웃는 수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말이죠. 교회는 이 성령님, 즉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능력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세상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필요한 만큼 아주 딱 맞게 그렇게 주시죠. 욕심도 못 부리게 그런 수준에서. 똑똑한 자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가 있으므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절을 꼭 이해하세요. 능력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로 사도 바울이 말하십니다. 너희들 봐라. 분명히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다. 우리 보통 맨날 말하는 초대교회, 그 당시 교회의 교인들이 이랬나 봐요. 그죠? 요즘 교회는 이렇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까? 그게 문제예요. 자기는 굉장히 대단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교회 나가봐라. 교회 되나 안 되나. 그랬더니 진짜로 나간 사람이 많아요. 나가봐라. 당신 나가면 교회 계속 되나 안 되나. 어쨌든 지금까지는 계속 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또 닫으라 그러면 닫아야죠. 그러나 하나님 뜻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그 영광을 비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런 구절을 가지고 자꾸 우리의 이 생각이나 우리가 원하는 무슨 기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잘 맞추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사실 뭘 하겠습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느낀다는 표현이 좀 안 좋은가요? 이렇게 더 알게 돼가는 게 뭐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건데, 근데 그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괜찮은데, 이게 또 열심히 노력하면 또 겸손하지가 못해갖고, 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노력하고 열심히 내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교회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서워서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니죠. 노력해야죠. 그러나 겸손해야죠.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모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자기가 굉장한 걸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교회 와서 돈 많이 내는 사람들. 자기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줄 알죠. 그렇다고 돈 많이 내지 말라 이 말도 아닙니다. 그럼 뭐 안 내는 게 대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참 현실이 어떤 거냐? 지금 이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을 할 것인가? 할 수 있는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새 창조예요.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생각을 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흑암, 공허, 그리고 물로 꽉 차 있어. 완전히 혼란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보고 하나님이, 야, 보이냐? 그래, 이제 그러면 저기다가 에덴 동산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아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힘만 내면 되죠, 열심만 하면. 어떻게 에덴 동산을 만들 거예요? 지금 교회 짓는 일이, 교회 세우는 일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열심 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열심 내는 사람이 없잖아. 열심 내다가 우리 교회만 오면 게을러지는 그 희한한 그게 모습이 저희 교회 오면 이상하게 그렇게 되죠? 마음이 편해지는. 마음이 편해지는 것까지 좋은데 게을러져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혼동, 공허, 흑암에 에덴 동산을 접어라. 못합니다. 능력이 뭐 어느 정도로 있어서 그걸 이루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로 불가능한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를 먼저 깨달아야죠. 이게 교회를 세운다는 일, 즉 죄인을 믿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가는 이게 어느 정도로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인가를. 교회 짓는 게 빌딩을 짓는 일이면 그러면 가능하죠. 왜 못해요, 그러면? 그러면 정말 뭐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어서 지면 될거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잖아요. 빌딩 짓는 거라면.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나 교회 세우는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인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글자 그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을 안 할 그 죄인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이에요. 오직 성령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항상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왜?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이 하십니다. 대단합니다,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데 아니 일장 끝났는데 쭉 가보니 에덴 동산이 완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예표 수준이었어요. 참 천국은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불가능인데 뭐가 보여요? 여러분 이 땅이 혼돈하는 거 보이고 공허하는 거 보이고 흑암이 보이는데 그것만 보이면 불가능인데 뭐가 보입니까 또?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니라. 오, 이제 가능하죠. 왜?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이루시는데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있어라.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죠. 이래서 이 등대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요. 그분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청사진으로 해서 그 영광 그 자체를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죄에 빠져있는 우리 모습,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모습인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참 성전을 지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교회라는 게 저희 교회 많이 모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는데 지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지금 교회를 세우신단 말입니다. 보이세요? 저희 교회의 현실을 보시냐고요 지금. 엄청난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천 장로교회 오시면서 창세기 1장의 현실이 보이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지금 짓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를 이 말씀으로 예수님 닮아가게 인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우리 구원의 현실이에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닌 이상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세상 눈으로 보니 보잘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세요. 스룹바벨이 뭐 좀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잘 것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산을 향해서 너가 평지가 되리라.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께 강림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대로 되죠. 메시아가 와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세례를 받으시며 이제 그 목회를 시작하시는데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 성령님께서 항상 같이 하셨죠.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라 하리라. 머릿돌 건물이 다 지어짐을 보여주죠. 만들고 제일 위에 놓는 그게 머릿돌인데 다 이제 끝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죠. 건물이. 그때 백성들이 은혜다 은혜다. 왜?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그럼 여기 보죠. 성령님께서 이루시는데 어떻게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거는 이제 그 4장의 상반부에서 확실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두 감람나무를 이제 다시 또 다루십니다. 그러면 두 감람나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개의 감람나무 가지에서 금기름이 등대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하여 등대가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데 그 기름, 그 등대의 빛의 근거, 원인 그 기름은 항상 제가 벌써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기름은 뭘 예표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데 감람나무 가지라 거기 14절에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근데 이 기름 발리운 자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5장 1절에 가면은 기름진 산이라. 기름진 산이라 이 말은 기름을 발림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름을 바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발리운 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기름을 바르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름을 발리움을 받는 자는 제사장과 왕이죠. 그러면 이거를 스룹바벨 여호수아 제사장하고 왕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러면 기름을 바르는 자는 누구였어요? 누가 구약에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선지자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말씀을 지금 사용하는 이것이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보시면 그 교회의 그 두 증인들이 나오는데 교회를 상징한다고 우리 벌써 배웠죠?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셔서 4절을 보시면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럼 아까 그 스가랴에서 보는 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죠, 지금. 여기도 지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리고 6절을 보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닿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구약적인 용어로 하는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구약의 이것과 연결되는 거 보면 엘리야하고 모세. 이건 뭐 너무 간단하게 끝나죠. 엘리야, 모세. 구약의 선지자들 대표. 그리고 이 두 증인이 교회인데 두 증인이 4절에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그랬는데 그 두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등대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완성하시는데 무엇을 사용해서? 말씀.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순금 등대. 즉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교회에 주어지고 그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그 성령님이 오시는 그 모습은 순금 그 등대, 순금 등대가 이제 켜지는 모습이죠. 왜? 구약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등대를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즉 성전을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성전 아니면 등대만 갖고 얘기하면은 참 등대가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왜? 예수님의 몸이니까. 즉 교회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게 이루어질 때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로 이제 불이 켜지는 건데 누가 오면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의 그 빛은 안 꺼집니다. 영원히 빛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빛내는 참 등대라 이 말이지. 그리고 그 빛을 계속해서 빛나게끔 금 기름이 우리 성령님이. 그런데 그 성령님이 그 들어갈 때 그 기름이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데 그 감람나무 우리 지금 선지자에서 이 말씀. 즉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교회가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 전해지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제 등대가 켜지고 등대가 완성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님께서 뭘 하시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봤는데 오늘 또 한 가지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 하세요? 교회 세우세요. 오늘 스가랴식으로 얘기하면은 등대를 완성하시고 그 등대에 불을 켜주셔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그 교회가 영원히 비치게끔 그걸 역사하시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항상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그 힘이라고 할까요? 성령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왜? 창조는 성령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완성되듯. 그래서 참 처음 1장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빛이 있어라, 말씀이 전해지자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이 없는 교회에 성령님이 뭘 하시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즉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냥 설교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참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서 기다리라 그래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리라 그래요. 왜 기다리라 그러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신 후에 이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왜? 자기네들이 나가서 뭘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 역사를 보시면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땅끝에 와 있죠. 미국도 땅끝이죠. 미국은 왜 자기네는 땅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땅끝이 아니에요? 아프리카만 땅끝이에요? 사실 저희 뭐야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거면 미국도 땅끝이지 뭐 미국이 뭐 이게 옛날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미국에 있었던 걸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분들은 또 예루살렘이 한국에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듯이 한국도 땅끝이고 미국도 땅끝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라.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는 성경대로가 아닙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님이 이 등대를 완성시키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빛냅니다. 여러분을 웃기시고 뭐 울리시고 넘어뜨리고 이상한 소리 만들게 내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님 닮아가게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뭐 해야 돼요?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여기 은총, 은총.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사는 게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팍 켜져 있는 나의 등대된 그 현실이 보이십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고 이 교회에 사시면서 즉 이 교회에 사신다 그러면 또 이 빌딩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지하실에 왜 계시겠어요? 교회에 살아있다는 말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서 지금 환하게 등을 켜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어두운 세상을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빛을 비추고 사는 건데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역할을 하면서 그 빛의 현실을 저희가 증거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교회를 하다 보면 자꾸 세상의 유혹을 많이 받고, 뭐 세상식으로, 어떻게 세상 방법, 뭐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자꾸 가게 되는데 생각들이. 자꾸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왜? 그렇지 않으면 자꾸 뭐 어떻게 세상적으로 성공 이렇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돼갖고는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하면 또 세상 방법을 사용해서 뭐 어떻게 좀 이뤄볼까?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직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 세우는 일이니까. 같이 기도하고 기도 마친 후에 질문 있으면 받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루심을 저희가 믿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 창세기 1장서부터 성령님이 창조하시되 말씀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 뚜렷하게 보여주셨사오니 새 창조도, 즉 교회가 하는 일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 저희들 꼭 잊지 말고 그 현실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이 이루심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예천 장로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